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세상의 상태를 말할 때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생에서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죄 아래 있는 영혼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영혼들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참 발랄하고 순진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지의 어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영혼을 살펴보면 우리 청년들은 교만의 어둠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아갈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우리 인간 본성의 타락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교만한 마음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년들을 보시면 우리 장년들은 절망의 어둠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년들은 지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지혜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자기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 자신이 무력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고 절망의 어둠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살고 자기의 인생을 살펴보아서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노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년에 있는 사람들은 후회의 어둠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또 자기 인생을 살아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노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이든지 인간 스스로는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의 시기 가운데 자기가 최고로 지혜롭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결국 인간은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과 절망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삶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지만 자기가 죄악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와 힘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그와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방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때 우리의 삶의 침투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무지한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외되고 복음을 듣기 힘든 처지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 안에 영적인 갈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로하여금 이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알고 걸어가야 할 영적인 여정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에 관하여서 가르쳐주시고 그 여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알아야 할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겠다고 말하였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혀 지나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의 길을 통과하셔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수를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참된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영혼, 여인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특별합니까? 우리에게는 특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셨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마리아를 가게 되셨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이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었는데 요한보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것을 요한은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왜 요한이 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요한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취한 그것을 그 죄를 지적하였기 때문에 그가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요한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세례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고, 그거는 나보다 더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다 세례요한을 따르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많아지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질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경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하여서 그가 유대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유대와 갈릴리를 번갈아 갔는데, 이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유대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마리아 땅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혈통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갈 때에 그 땅에는 비천한 사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정착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하여 살면서 인종적으로 혼혈 인종이 거기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볼 때에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항상 서로가 경쟁하면서 그리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북쪽 그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남쪽에서 사역하였던 선지자들이나 또 다윗 왕조의 혈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오직 모세의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모세의 오경만을 자신들의 신앙의 이 표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에 에스라가 오기 전에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았는데, 그때에 이 삼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도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삼발랏은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적인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참여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북쪽에 있던 남쪽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의 아내와 그 이방인 아내와 혼인 이혼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삼발랏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과 다른 또 다른 성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그리심산의 성전이 200년가량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혼혈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땅을 지나지도 않았고 그들과 인사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거래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왕의 계곡을 지나서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는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길을 사용하지 않고 이 에브라임 산지로 바로 직행하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때는 정오였습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행로에 권하여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마침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이것은 매우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이 여자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기로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의 반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자에게 이 물을 통하여서 그녀를 더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녀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선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우물을 빌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사마리아 땅에 처음 전해지는 복음의 빛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다름없는 저주받은 민족이었고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경멸당하고 배척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종교는 비정통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면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을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선물을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대받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여자가 왜 정오의 물을 기로로 왔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여자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다섯 명의 남편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다섯 명의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서 다섯 번째 남편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녀의 정식 남편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행실이 올바르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합당하지 않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여자를 만나 주신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고 그리고 죄인인 한 여자를 만나 주셔서 그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녀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 죄 많은 여인을 찾아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생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다는 것은 일종의 금기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와의 대화를 금기를 깨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물가에서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목마름 가운데서 자기의 목마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영혼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더 시급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게 될 것이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으로 목마른 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그 정오에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여자에게도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실 수밖에 없는 목마름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대화를 보시면 주님께서 그 여인이 퍼주는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 여자의 사마리아 여자의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보셨고 그 여자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여자에게 네가 생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그것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주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가 볼 때에는 이 우물은 깊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길을 그릇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짐승이 다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다 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목마름에서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이 여자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깨우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영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사람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14절에서 말하는 그 생수를 달라고 겸손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아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조소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물을 나에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여자가 아직 영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 없음,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더 깊은 것을 지금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자의 마음은 우리 주님이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조소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가장 은밀한 것, 자기의 삶의 가장 부끄러운 것, 자기의 삶에 있는 이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들여다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신적인 능력 앞에서 이 여자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주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알고 있는 영적인 가장 탁월한 사람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고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그녀가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는 그녀가 주님께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최상의 찬사를 우리 주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자의 영적인 무지와 그리고 교만을 깨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전에 넣어서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지식과 이해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이 여자와 같이 교만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다루어 주실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는 여러분 이 여자는 영적인 이해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녀의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실 때에 그녀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무지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없고 죄악된 행실로 지탄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이해의 문이 놀랍게 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던 그녀에게 계시의 문을 열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영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생수가 야곱의 우물과 같은 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신적인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 주실 때에 부끄러움보다는 겸손하게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도 다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사는 자이고 하늘에 속한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도 없는 자들이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신성과 능력을 조금만 드러내 보여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소산하게 하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죄악된 영혼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의 영혼 안에 받아 마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우리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그녀에게 이 영적인 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에 이 여자는 우리 주님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이 이제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옮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예배는 자기의 삶에서 형식적으로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영적인 이해가 생겼을 때에 자신과 자기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20절에서 보시면 그녀는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그녀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가르침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항상 찾고 계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말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주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참된 예배는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혼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영혼은 겸손한 영혼이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옆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자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영혼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까? 아니면 넌 허겁지겁 헐레벌떡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항상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내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태도도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차림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도 올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일찍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도 합당하게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령은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축복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영혼은 결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지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까? 혹시 이 여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거저 육신의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의 영혼 안에서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